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제 14절로 19절까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그리고 좀 더 기대를 가지고 들으셔도 좋을 줄로 압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14절에서 19절까지 하겠습니다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마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몇 살부터 사랑을 합니까? 요새 뭐든가요? 저, 스포츠 서울에, 뭐든가요? 스타들이 쓰는 나의 비밀인가? 그런 난이 있는데요. 이미숙 씨가 쓴 게 있습니다. 이미숙 씨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미자 씨 동생인가?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분, 그래.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을 좋아했대요.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몇 살 때부터 보통 사랑을 합니까? 그럼 몇 살쯤 돼야 사랑을 합니까, 그럼? 사랑이 맹렬한 것이 사랑이 깊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들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계속을 못하게. 제가 말 잘못했다 집에서 부부싸움 날까봐 말도 잘 못하겠고 사랑을 제일 맹렬히 하는 건 10대입니다 10대가 제일 맹렬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실패하면 자살을 생각을 해요 살인을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때 사랑은 나중에 보면 다 뭐라 그러죠? 그때 사랑을? 다들 해보신 모양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안 그래요 풋과일이라 그러죠 말하자면 과일이라는 건 다 익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언제쯤 돼야 알죠? 언제쯤 돼야 할까요? 사람 따라 물론 다르습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 있고 저같이 조금 조숙한 사람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살면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부라는 것에 대해서 살면서 늘 다르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사랑이니, 믿음이니, 승리니 이런 말들을 겁없이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제 쪽에서 보자면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마치 10대 같으시다 이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물론 안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선 이 얘기를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는 걸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것은 사실은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2장 22절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대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쓸 때는 3장 1절에서 2,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말하자면 3장 1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가고 싶어 보인다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3장 2절부터 13절까지 있었던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앞에 내용들을 간추려서 이렇게 복습을 시키고 확인을 시키고 강조하고서 이 장면에 들어와 보인다 이겁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19절 말씀 보세요. 2장 19절 그 앞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헐렸으며 하나로 묶여져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것을 알고 저것을 알기를 원하라.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얘기가 맞아 들어가요. 근데 가운데 있었던 얘기, 즉 3장 2절부터 13절까지 있었던 얘기는 이 뒤를, 2장 뒷부분을 이어나가기보다는 2장 1장과 2장 초반부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묶어주었던 얘기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상당히 그 애를 쓰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얘기들은 대부분 얘기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발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 안에서 협력하고 애를 쓰고 훈련받아서 할 일들이 아닌 그것이 되어야 할 기초에 관한 얘기들,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드디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기초 설명들이었단 말이죠. 이제 너희는 교회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담은 헐어졌느니라,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권석이요 백성이요 그에 지어져가는 집이니라. 이거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얘기,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얘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얘기들이었다면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1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하고 그것이 너희 것이 되고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너희 손에 잡는 일, 그러면 신자의 생활이라는 결국 어디 있어야 됩니까? 신자의 생활이라는 현실적으로 어느 영역에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 얘기를 보자면 1장, 2장, 3장 어느 부분에 있어야 돼요? 3장에 있어야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1장, 2장, 3장 초반부에 얘기한 것까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남한테 하러 가는 데에서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설명한 것은 그 다음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협력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처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뒤따라가서야만 만들어내는 현실이고 미래적인 일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앞에 것들을 이렇게 기초로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에베소서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6장으로 돼 있는데 기초 설명은 3장 13절까지란 말이에요. 드디어 3장 14절부터 6장 끝까지 비로소 이 기초를 놓고 이제 우리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어떻게 해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몇 장이 있어야 되냐면 3장이 있거나 4장이 있거나 5장이 있거나 6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린 보통 어디에 있다고요? 1장, 2장밖에 없어요.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어느 구절입니까? 에베소서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구절. 뭐가 생각나십니까?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 이렇게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린애,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다는 사람. 바로 그 앞에 읽었는데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2장 8절이에요. 에베소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이거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언제나 제일 많은 거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그러면 그게 먼저 생각나죠. 미리 앞질러서 뭐 이장이니 뭐니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연필 굴리던 눈치가 남아서 그래. 에베소서에는 훨씬 실천적인 얘기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실천은 이 기초를 가지지 않고 얘기를 하면 방향이 틀린다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기초는 이런 부분, 이런 면에서 볼 때 3분의 1에 밖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부터 드디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할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4장만 가도 이래요. 4장 25절 가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죠?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겠어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5장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18절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가면 아내들아 어떻게 해라? 남편들아 어떻게 해라? 나온다고요. 자녀들아 어떻게 해라? 부모들아 어떻게 해라? 그렇죠. 6장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싸우라. 이런 얘기들이 드디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이런 부분은 없단 말이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면 아직은 그 급수가 틀리는 것 같아요. 10대 가지는 사람 같다 말이죠. 우리가 이 에베소 3장 14절 말씀부터 이제 드디어 실천적인 대목에 들어가면서 맨 처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는 갖고 있다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겸양지덕을 발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중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최희준 철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죠. 인생이 뭡니까? 그때마다 다르다고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10대 때 생각했던 인생과 20대, 30대, 40대, 저같이 50대 와서 생각하는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영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어느 시점에서 무슨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나이와 상관없는 정의를 내리는 법이고 목표를 세우는 법입니다. 여기 있는 14절 이하의 말씀들을 우선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냐면 16절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오셨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어려움 당한 것을 그 위로해 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근데 왜 떨어요? 그럼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말이 맞죠? 아니요. 그것이 전 인생의 유일한 무기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그림을 먹물로밖에 그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가난한 겁니다. 옛날에 크레파스가 좋으냐 나쁘냐는 무엇으로 판가름했죠? 가지수가 몇 개냐예요. 크레파스 12가지 색으로는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어요. 12가지 색 갖고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뭡니까? 12가지 색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 소방서가 불난 집 불 끄는 거. 확실하게 12가지 색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까만색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 단풍든 가을을 그리려면 12가지 색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때 최고의 소원은 16가지 색 갖는 거였습니다. 16가지 색으로도 물론 모자랍니다.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다 준 32가지 크레파스를 갖고 오면 약혀 죽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게 일주일이 안 돼서 그 크레파스는 꼭 중요한 색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크레파스 12개 말고 하나씩 다 있어요. 13가지예요. 국산표 크레파스에 일제가 하나씩 있는데 껍질은 벗겨져 있어요. 색감이 분명히 다른데 원래 내 건 13개였다는 거예요. 케이스 뜯어놓고 예를 들다가 줄기를 까먹을 때가 있는 걸 용서하십시오.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걸로 갖다 붙이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맡겼는데 그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너 이거 책임을 이렇게 안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와서 한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는 거랑 똑같은 셈입니다. 너무 걸맞지 않은 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분명히 앞에 있는 얘기들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늘 등장하는 얘기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린 이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며 영원한 소망이 있으며 사랑을 맛본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것 같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하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 말은 붙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이런 것이 있기를 위해서 빌어요. 잘 보세요. 앞에 있었던 얘기들, 그러니까 14절 나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들 속에도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권속이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를 손톱도 갖다 대질 못합니다.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취소될 수 없고 타락할 수도 없고 말하자면 실패될 수 없는 운명의 자리에 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거기서 이미 능력을 얘기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말하면 이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을 것을,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할 것을.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쉽게 오해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축구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그럼 우리 안타까움은 이겁니다. 왜 저걸 제대로 못 찾았나? 얼마나 기회가 많았어요. 우리가 옆에 서 있어서도 할 것 같죠. 그렇죠? 그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할 것 같으죠?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할 것 같은 것과 할 수 있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축구를 하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볼 체이서래요, 저거. 90분 내내 볼을 쫓아다니는데 한 번도 제 발에 공이 닿질 않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거 이상한 일이에요. 저같이 열심히 뛰어다닐까요? 한 번도 공이 안 닿습니다. 꼭 공이 지나간 다음에 가요. 올 곳에 가 있으면 되는데 꼭 지나간 다음에 쫓아가니 세상에 공이 닿아요. 제가 확실하게 공을 차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뭘까요? 키퍼를 했죠. 키퍼를. 그러면 시합 중에 한 10번쯤 차요. 그렇지 않겠어요? 골킥이 많으니까. 그래서 골킥을 하면 하프라인까지 안 가요, 공이. 그래서 꼭 그것도 저 풀백이 차줬어요. 그나마도 못 차봤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실수는 뜻밖에도 자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저는 이제 됐습니다. 이만하면 제가 압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안 믿으셔요. 하나님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보다 머리큐가 얼마나 좋으세요? 척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참 인품이 있으시죠. 우리가 주여 이제 주를 위해 제가 죽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 너 같은 애가 없지. 그리고 따로 닭 성대를 튼튼하게 해놓으셨다가 짠 하고 쳐다보셨죠. 그 우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확인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지금 최선의 진심이지만 그게 어느 만큼의 수준인가는 우리로서는 감히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린 자기가 올라와 있는 수준에서밖에 못 보니까 위에 있는 건 안 보이니까 올라가 보지 못한 산이니까 자기는 산 꼭대기에 와 있지만 있는 산을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산 위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제일 높은 산에 와 있습니다. 저보다 높은 데 간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외치지만 그거는 있는 산을 올라간 게 아니라 지가 만든 산 꼭대기에 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높은 데 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산이 높아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더 높은 데 올라갈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올라간 산봉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늘 똑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인내, 같은 충성인데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2만 원을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남에게 2만 원 빚진 사람이 비유가 어떻게 됐죠? 남에게 2만 원 빚진 사람이 남에게 2억을 빚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2만 원을 꿔줬습니다. 근데 2억 빚진 거를 탕감 받았습니다. 근데 2만 원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첫 사람에게 잡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걸 비유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2억을 탕감받은 사람과 만일 2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동시에 다른 사람이 둘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감사가 크겠습니까? 큰 쪽이 큽니다. 2억을 탕감받은 사람과 2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2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2만 원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2억의 탕감을 어느 만큼 값어치로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2만 원짜리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탕감을 취소하고 다시 벌주로 잡아갔다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재미있습니다. 한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그의 경험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감사와 탕감과 은혜, 긍휼에 관한 것이 2만 원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다 그래요. 운명적으로 누구는 2만 원짜리가 있고 누구는 2억짜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의 긍휼은 결국 누구에게나 그런 의미에서 무한한 것입니다. 나 우리는 어느 날 2만 원짜리를 탕감받은 수준에서 모든 것을 안다고 쉽게 얘기해버리고 거기서 서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는 이겁니다. 거기가 다 아니다 이거죠. 더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너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중단하지 말고,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중단해서 이제부터는 다 알았으니까 요것을 설명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까지 알고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끝까지 맛보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몰라도 올 수 없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가나 보세요. 14절부터 계속된 얘기들이 19절로 가보세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린 너무 쉽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대목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걸 묶어서 여러분 보고 세일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감격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놀랄 게 없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럼 그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만 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발 그런 꿈에라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우리는 가도 끝이 없는 무슨 유행가가 아시겠어요? 이거를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Ever going on.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Ever going on. 뭐라 그래야 줘요? 그걸 꼭 가려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뭔지 하여튼 알겠죠, 그래도. 말로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이 그 표현 중에 이렇게 또 하나를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땐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앞에 이렇게 보인대요. 저기까지 가면 끝이구나. 저기까지 가면 이제 내가 다 안다. 이런 보이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드디어 간대요. 그럼 거기가 코너래요. 끝이 아니라. 돌아보면 끝도 없이 또 저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가고 가다 보면 끝이 보인대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제는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또 있는 거예요. 몇 바퀴를 돌아야 되게요? 끝과 끝이 닿으면 다시 원점으로 오게요. 한없이 돌아서 원을 그리며 나가는 걸 거예요. 그게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각이 지면서 돌아 나가서 어느 만큼까지? 이만큼이요? 팔을 벌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짧은 팔을 벌려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듯 서론을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혼자 갖고 있을 수 없는 것, 좋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한테 무수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어느 부분에 대한 벽이 되지 마십시오.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주머니에 쌀 때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싸면 큰일입니다. 싸면 그때부터 들고 다니면서 재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께 더 긴가 재입니다. 누구께 더 무거운가 재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깨우친 지식과 어떤 감격들을 싸갖고 돌아다니면서 펼쳐놓는 작업은 죽었다 깨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이 맛보신 것이 지금까지 맛본 것은 되짚어 경험할 필요가 없을 만큼 풍성한 생활을 얘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를 앞장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네게 주었다. 그게 신자의 생활입니다. 이것과 비교하십시오. 광야 40년과 비교하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다닌 땅은 다 자기 것이 아닌 땅입니다. 그래서 다만 방황하고 다만 피곤하게 다녀야 되는 땅입니다. 무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이 있어도 거기서 돌아다니는 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말하자면 감격스러울 수 없는 길입니다. 40년 동안 뺑뺑 돈 것이 소유하기 위한 땅도 아니고 소유해서 기쁠 땅도 아닌 땅을 방황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싸움이 이런 싸움일 수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바닥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목표하신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홍해를 찍어갖고 다니면서 증거하는 날이 아닙니다. 홍해는 다만 건너와야 되는 것이요, 만나도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겁니다. 드디어 정작 필요한 것은 가나안입니다.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요, 내가 받는 것마다 내 것이 되고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 처자식과 함께 살 것이요, 포도나무를 심고 거둘 것이요, 찬송하고 감사할 내 땅, 내 곳입니다. 밟은 것은 내 것이 되고 밟을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뜻밖에도 현재와 미래가 없는 식으로 지금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두려운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리에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죄의 자녀로부터, 형벌받을 자녀로부터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갈 신분을 획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손 못대게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고급 공책에 써갖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읽어주지 말라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구약 성경에서 모든 구약 백성들이 경험한 것 같이 홍해 사건이고 열 가지 재앙 사건이고 만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음에 여러분이 걸어갈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가 우리에게 힘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고 부닥치는 매일매일의 사건과 삶 속에서 하나님 편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보고 억지로 피 흘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축복이요, 여러분이 마땅히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려야 할 신자의 생활로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극은 아무도 가나안에서 전투를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있었던 얘기를 해오는 것으로는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건 너무 가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대학교 지금 4학년이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4학년 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죠. 그때 우리 애가 학력고사 320점 맞아서 서울법대를 들어갔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서울법대 4학년이면 지금 자랑할 건 뭐예요, 그럼? 사법고시 패스했어 그래야죠 얘기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노트만 착 펼치면 비닐로 종이에 싼 합격 통지서가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그건. 그때 감격해서 펄쩍 뛸 때 찍어놓은 사진, 그날 가서 먹은 한일관에서 먹은 음식 영수증, 이런 것이 전부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의 합격은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것을 위한 한 문이었을 뿐인 겁니다. 거길 들어가서 그 다음 쌓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은 이제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학교 톱으로 졸업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또 우스운 게 없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하고도 친하지 못하고 혼자서 자기 집 방 벽에다가 졸업 증명서하고 1등으로 졸업해갖고 받은 상장하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하고 놓고 매일 그것만 인상 쓰고 쳐다봐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두려워하고 내가 이런 걸 받았다고 악을 쓰고 증명을 하고 그것만큼 가난한 건 없습니다. 그런 상장은 코 풀어버리시고 지금 자랑할 게 있어야죠. 지금 걸음에 대해서, 지금 삶에 대해서, 지금 누릴 수 있었던 이것이, 이것이 근거가 돼서 얘기했다고 하기 위해서 근거가 동원돼야지 자랑할 것이 아직도 그것밖에 없다면 얼마나 가난한 겁니까? 신앙생활은 그러기 쉽습니다. 거기에 가장 크게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남은 이 얘기입니다. 기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것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에 관한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는 한 이것을 읽는 자가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약속되고 기대해도 좋은 이 풍성한 미래에 대하여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걷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참으로 해보지 못한 족속들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떨어진 위기와 재난에 관한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이렇게 새까맣게 있는데 우린 못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손만 내밀어도 걸릴 것을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식으로 얘기하자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하여 매 편지마다 끝이 이런 후렴으로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그겁니다.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놓치지 않고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인생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갖는 그 엄청난 약속들과 기대해도 좋은 축복들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이제는 잊어버려야 되고 발을 빼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아직도 끊임없는 욕심을 갖고 있어서 모든 기도가 글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축복될 것들이 쌓이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언제나 이렇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마땅하죠.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무지에 대하여 통탄하셔야 됩니다. 이건 회개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회개할까봐 제일 걱정이 됩니다. 회개하면 울고 끝이에요. 이거는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여야지 여러분이 큰 소리 해서 울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는데 온 울고 자기도 회개하고 아주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정신 좀 챙기세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 베푼 그 충만한 것들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이 일들을 여러분 놓치고 사는 데 대해 제발 억울해 하십시오. 부끄러워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려면 또 잘못했다고만 그래요. 잘못했습니다를 하라는 게 억울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고 일을 가십시오. 놓친 것만큼 손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신자의 삶을 누가 어렵다고만 얘기합니까? 신자의 삶을 누가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약속들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약속했죠. 어떻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러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얘기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것이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무슨 소리든지 들으시겠다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아무리 사소한 것도 간섭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아니 기독교가 우리끼리 모여서 기쁘자 기쁘자 그러는 종교라면 아니 흑인들 불펴놓고 으쌰으쌰하는 건 뭐가 달라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죠. 우리는 갑자기 그 단어에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항상 그렇죠? 쉬지 말고 범사에 특별할 때 비상시만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할 만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 제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옥 갈까봐 쪽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익과 만족과 자랑과 축복과 감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유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구할 줄 모르는 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를 인하여 가난하게 만들었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미련함을 인하여 우리의 불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기대하며 살게 하옵시고 누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웃을 놀래키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 알고 승리하는 생활을 이제 소유케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놓치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인하여 이 복된 것들을 빼앗기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